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 우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아래서도 꿋꿋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때에 더 놀라운 믿음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트라우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원래 트라우마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가 상처를 입는 것, 외상이라고도 하고 창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것이 정신적인 이 멘탈 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어떤 우발적인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도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다. 그래서 거의 마음의 상처 쪽으로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번만 째려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여러분들에게 욕을 해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트라우마에 굉장히 약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냐, 그 범위라든지 그 정도의 심각성이라든지 이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사실은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과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아주 어린 아이나 되면 모를까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냥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트라우마가 점점 심해지고 더 악화되어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행히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어지고 점점 축소되어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트라우마가 생기나? 사실 무슨 자동차 사고나 큰 위협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이지선 씨처럼 그렇게 자동차 사고로 대학 졸업반 때 큰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경우에도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생선 먹다가 가시 걸렸던 사람들이 그 후로 생선을 기피하고 못 먹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어떤 사고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트라우마가 어렸을 적부터 생겨가는 것이죠. 그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게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트라우마는 이 다음에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그것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계속 전가되어지는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넓고 편하고 깊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톨이가 되기 쉽고요. 아니면 막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모두 다 이 관계 때문에 형성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의 트라우마가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투와 행동은 그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무의식 속에서 나를 그렇게 트라우마가 지배해서 나오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욕을 하는데 사실은 나도 피해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나오는 그런 반의지적인 행동이거든요. 충동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근데 나는 그 사람 스토리를 모르면,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모르면 이해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자기의 트라우마나 상대방의 트라우마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또 치유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한 지가 40년이 됐는데도 싸워요. 그냥 칼로 물베기의 부부싸움이라면 괜찮은데 진짜 막 사냐 죽냐를 가지고 40년 동안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서로 고쳐지지 않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트라우마 또 상대방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우리 말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 속에서 한 단어죠.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응축되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참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의 시절을 많이 보냈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한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그걸 이겨낼 수는 없고 그냥 내가 다 수용해야 되는 상처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긴 역사만큼이나 오래 묵은 그런 한이 많이 쌓여 있어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 뭡니까? 36년간 일제치하에 그런 압박의 한이 있죠. 그럼 일본 놈 그러면 아주 외놈 그러면 치를 떠는 한이 있어요. 6.25 어떻습니까? 공산당 그러면 치가 떨리는 한이 있어요. 이러한 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강하게 응축되어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천연 액화가스 LPG처럼 그것이 고농도로 응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한 누가 여기다 불꽃을 갖다 대면 통제되지 않는 순간에 이거 팍 터집니다. 그럼 자기도 죽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 좋은 것 같은데 뭐 한마디 건들면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 트라우마 건든 겁니다. 그거. 천연가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트라우마를 약점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아킬레스건을 건들었어 뭐 이러는데 그게 뭐 잘난 소리가 아니고 많이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 건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LPG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통에 담아가지고 적절하게 그것을 분출시키는 양을 조절하고 꼭 끄고 이걸 하면은 얼마든지 유용하게 그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한이라는 응축된 트라우마의 에너지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역사하시나 그들 안에는요 한이 있는 걸 하나님이 그 한을 치유하셔서 그 한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가 폭발적인 그런 폭탄으로가 아니라 적절히 통제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창조적인 좋은 에너지로 이것을 쓸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한 네 가지의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와는 또 많이 다른데 개인적인 감정이, 이모션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그리고 어떠한 고귀한 뭐 아름다운 문체로서 문장을 쓰려고 하기보다는요, 막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막 뭐 문법과 문체와 상관없이 그냥 막 강조해서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문장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줘야 돼요? 이분이 이 지점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 그게 지금 건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바울에게 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강한 이모션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에게는 그동안에 뭔가 감정적으로 계속 축적되고 감정적으로 응축되어진 지속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동안 많이 쌓였어. 어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떤 순간에 막 뚜껑 열리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응축된 에너지가 그 트라우마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계기에서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통제되어서 분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기에는 그래도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그 오랫동안 감정에 응축된 에너지가 뭘까? 트라우마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대한민국 한민족도 뭐라고요? 외환이 많아졌다고요? 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환란과 한과 트라우마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네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덟 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역경과 고통을 많이 당해왔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오버플로우 했다. 넘쳤다. 환난과 고통이 넘쳤다.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넘쳤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고 9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10절에는 큰 사망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환란인지 알만하죠? 네?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한 환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환란을 당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쭉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요약해서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경험했던 환란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기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앞에 나왔던 그러한 사망 선고, 큰 사망 이런 표현들이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39번 맞으신 채찍을 바울은 몇 번 맞았다고요? 다섯 번 그걸 당했다. 거의 죽은 거죠, 이 정도면. 세 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세 번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래서 일주일을 흑암의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지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제 지금은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고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든 교회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염려, 그들을 향한 걱정, 이 마음은 여전히 자기를 누르고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이면 바울은 개종을 하고 나서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일 것입니다. 바울의 나이로 치면 한 56, 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매를 맞거나 위험한 상황을 당하는 것들, 그거는 둘째치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적대감, 또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배신하는 일들,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신, 이거는 아주 사도 바울에게 케이어 펀치 같은 거였어요. 그만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걸쳐서 개척했던 정말 바울의 땀과 희생이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인들이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짜 선생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하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우리는 짐작이 되죠.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는 그러한 시들을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COVID-19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코멘드 하는 거는 시편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소리내어서 묵상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건 저도 많이 효과를 본 것이 시편이고요. 요즘에도 자주 읽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109편 2절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내가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뭐로 나에게 갚는다고요? 악으로 나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를 사랑해 줬는데 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대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윗은 뭘 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야기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다윗의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 느끼는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이고 적대감이었으니까 이와 다윗과 비슷한 그런 트라우마를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소리를 해서 형성된 트라우마, 여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작동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7, 8년 지나면서 이 부정적인 트라우마의 에너지가 제 안에서 많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빨리 화가 나고요. 또 그런 어떤 에너지가 설교 시간에 분출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미팅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못 견디고 분출이 되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트라우마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냥 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환자들이죠. 그래서 막 방화, 여기저기 막 불을 지르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묻지마 칼부림을 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응축된 부정적 트라우마를 누구에게 쏟을 데가 없을 때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 입니다. 아니면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또 나는 자연인이다. 숲속에 들어가서 모든 인간관계를 끝내고 나는 그냥 진돗개 한 마리랑 살겠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게 터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다가 도저히 안 되게 되면 이제 자기 몸을 이제 기왓장을 가지고 긁고 막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당한 건데 상대방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나의 트라우마를 표현해낼 수가 없을 때에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고 자해하는 그런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응축된 트라우마인데 오늘 드러나고 있는 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창조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정반대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형성이 된 사람이 이렇게 남을 오히려 치유하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게 뒤바뀌냐?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복음인 것이죠. 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봅시다.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해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는 건 말 그대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트라우마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도 트라우마로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변하게, 나의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그쵸? 나의 모든 울음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거기에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해답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해답인가? 그분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라고 이야기해요. God of all comfort. 여러분 God of Almighty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God of Almighty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God of Almighty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God of All Comfort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을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컴포트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 괜찮아요. 컴포트라는 번역은 괜찮은데 좀 더 괜찮은 번역은 encouragement, 격려라는 번역도 좀 더 괜찮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왜 어려운 단어가 아니냐?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랑 같은 비슷한 단어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오랑 똑같은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클레오입니다. 파라는 around, 주변이죠. 바로 내 옆을 말합니다. 클레오라는 것은 콜이에요, 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누군가를 나의 내 옆으로 불러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를, 여기는 인티머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알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줄 나의 친구를 불러서 나를, 내가 지금 공경에 빠졌는데 나를 좀 변호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대변해달라.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정에서 오피셜리 이제 로이어로서 이제 그렇게 디펜던트를 누가 해주게 된다면 그 로이어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또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of all comfort라는 말은 뭐라고요? God of all paraclesi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오리지널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오리지널리 그 보혜사로부터 나온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위로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시고 성자 그리스도도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 위로자시고 격려자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삼중 위로, 삼겹줄의 격려를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God of all comfort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삼겹줄의 위로와 격려가 나를 붙들어 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환란의 극심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내가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요. 안 빠져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라이프 자켓이 돼가지고 나를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펑션이 환란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더 세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셀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거보다 더 세더라. 나를 건져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편하고 잔잔한 바다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이 도우심은 내 인생이 환난 가운데 내가 견뎌낼 수 없을 때에 도대체 이 위로와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예, 적어도 8번 나와야죠. 예? 예, 위로라는 단어도 적어도 8번 나와야 돼요. 보세요. 그냥 계속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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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문장으로는 좋은 문장 아니에요. 다 좋은 문장을 만들려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좋은 문장 아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문장을 만들려면 같은 단어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견디게 하신다, 건지신다, 넘치신다 이런 표현이 또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환란보다도 넘치는 환란인데 그거보다도 더더더 넘치는 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꼭 죽었다. 아, 나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뭐 난 영주권도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이제 사업도 망했고 난 끝났어. 이거 환란입니다. 예, 끝난 건 맞습니다. 바울도 죽은 줄 알았다. 큰 사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줄의 위로의 역사가 건져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환란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환란 때문에 받은 트라우마, 생긴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십니다. 환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트라우마를 갖게 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나를 치유하사 나를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다른 나처럼 암 걸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처럼 사업에 실패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처럼 이혼하고 결혼에 실패한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아버지에게 학대받던 나를 또 다른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려고 나를 쓰시려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다라는 트라우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그 트라우마를 통하여 치유자로 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트라우마는 그냥 트라우마 자체로 끝나면 비극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해석이 되고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뭐 이민국하고 해볼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관계를 더 이상 끌고 갈 힘도 없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맞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환난 없이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근데 왜 네 힘으로 자꾸 호적되고 또 더 깊은 수렁으로 호적되니까 더 빠지냐? 스탑! 그만해! 이제 나만 의지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어떤 노래 보니까 그러니까 잘해 그랬더만.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 힘들다고? 너 힘들 안 된다고? 이 남편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내가 죽어도 이 남편 바꿔 놓을 거야. 그런다가 죽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란 말이에요. 네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제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제발 덕덕 다른 쪽으로 또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져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 지워지지 않는 고통 있지? 수십 년 동안 묵은 그 한 있지? 어떻게 하려고 그거? 뭐 카운셀러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 나에게 가져와. 내가 너의 카운셀러 파라클레토스야. 내가 고쳐줄게.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파라클레시스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떡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파라클레시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도 내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걸 알면 하나님 뭐라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겠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파라클레토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엇을 전하려고요? 성부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시고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이 위험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도망가셔야 했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성장하셔야 했다고요. 조금 컸을 때는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죽어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하셔야 했다고요. 무슨 유산을 물려준 게 있어요? 가난한 목수일을 어렸을 적에 손에 굳은 살이 베기 들어 땀을 흘림. 목수일은 요즘에는 뭐 그게 뭐 괜찮은 직업일지 모르지만요. 옛날에 목수일은 그 험한 직업입니다. 험한 직업이에요. 막노동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것도 동네에 나가면은 저 마리아의 아들 그랬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애비가 누군지 불확실하네, 아재는. 놀림당하는 거예요. 공생애에 나와서는 어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저는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들린 놈이라는 소리잖아요. 욕먹고 또 뭘 좀 하면은 저는 술 마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기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순환을 만나면, 환란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진 트라우마가 무지하게 강하게 꿈틀거리는 시간이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잠재되어진 모든 트라우마와 하나님의 뜻과 최후의 싸움을 하는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트라우마들은 이제 여기서 너 살 길을 찾아라. 그걸 요구하는, 자기 보호 본능을 발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다. 너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트라우마가 지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이끄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마음은 원유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 말고요. 그런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거잖아요. 누구의 짐이에요? 우리의 짐이잖아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인생의 짐이. 먹고 사는 문제요? 예, 그것도 짐일지 모르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라. 이거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죄악의 짐이죠. 내가 만드는 거든, 외부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생긴 거든, 그 모든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다 청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카운셀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이신 이유가 나의 트라우마를 이해하시고 나의 트라우마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십자가에서 다 해소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지금도 내 트라우마를 감당할 길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난 고통스러워, 어렸을 적부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나는 늘 못생겼다고, 나는 뭐 이것도 못한다고 맨날 혼나고, 난 맨날 맞았고, 나 모든 아픔들, 이거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터치하면 십자가에서 주는 치유의 에너지가 나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고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제 이야기. 실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삼겹줄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상징이에요. 이처럼 사랑한다. 확증하셨다. 증거다 이 말이야, 증거.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감추어두면 그것은 쓴뿌리가 돼요. 쓴 물이 나와요. 쓴뿌리가 돼서요. 내 인생도 괴롭고 행복한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늘 우울의 에너지가 나와요. 뭐 좋은 일이 있는데도 행복해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또 나쁜 일이 생길 텐데 뭐. 하,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좋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쁜 일이 또 생길 텐데 뭘 좋아하냐는 거야. 그게 다 뭐라고요? 쓴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인생은 이건 괴로운 거다. 못 쓸 거다. 이렇게 쓴뿌리가 되는 거야. 그게 다 나도 쓰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시집장가 가면은 나만 쓴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씁쓸하게 만들고, 그런 부부가 같이 씁쓸한 쓴뿌리에서 쓴물을 드러내면 내 자녀들은 쓴물 아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안 가르쳤죠. 그런데 자라난 토양 자체가 쓴물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전가되어지게 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것을 테이크오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트라우마가 보석으로 바뀌어요. 진주로 바뀐다면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형태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바뀌고요. 겸손으로 바뀌고요. 놀라운 에너지로 바뀌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는지 보세요. 트라우마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다 변한 저도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해주셔도 저는 많이 뻔뻔해졌어요. 괜찮아요. 왜? 주님 앞에 나의 열등감과 너무 무지하게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전 정말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거예요. 난 부끄러워서요. 난 정말 나는 어느 학교 졸업했냐 여러분 가서 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발 야, 그런 학교 좀 묻히지 마라.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요. 제가 다 고백을 못해서 그렇지. 고백하면 여러분들 실망하실까 봐.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면 다 할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환란의 시간은 다 위기의 시간이에요. 지금 코비드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환란의 시간을 만나면 자기 보호 본능이 제일 먼저 작동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부터 살고 봐요. 그렇죠? 구명조끼 뭐라고요? 낙하산? 먼저 메고 내린 애가 배낭 메고 내렸다고? 아무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나부터 살고 싶은 게 본능인 거예요. 사람은 내가 제일 급하고 내가 제일 아프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프다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거보다 더 아픈 적이 있거든? 막 이런 소리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제일 아프다는 걸 알아줘야지 되는 거지. 나는 너보다 더 아팠거든.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우면 내가 제일 힘든 거지. 누군가 뭐 더 힘든 사람 도와주자.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나부터 도와주라. 다 이러죠. 왜요? 트라우마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게 되면 더 트라우마가 악화되고 더 실망하고 그렇게 되면 부정적으로 모든 걸 자꾸 해석하고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큰일 났어, 뭐 끝났어, 자꾸 부정적으로 뭐 트라우마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점점 괴물로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점점 더 무서워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코비드 지난 다음에 괴물 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트라우마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명령해요. 이렇게 하라, 화내라, 신경질 내라, 짜증내라, 열받지,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하는 말이에요. 야, 공산당 다 죽여라. 다 트라우마가 하는 말들이야. 일본 놈들 싹 죽여라. 막 그런 말들이 다 트라우마가 하는 말들이에요.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제 네가 그들의 아픔을 네가 보듬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에 트라우마가 조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망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나의 트라우마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이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또 어리석은 나는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보혈을 만나면 아름다운 진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망의 성도들 이번 COVID-19 기간 동안에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진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소망 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 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